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 온 중요한 이제 목적 중에 하나는 제가 마음속에 늘 존경하는 우리 박영호 선생님 얼굴을 좀 뵙고 또 우리 학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정 박사님도 뵙고 또 다섯 학회 회원 한 분 한 분과 좀 정을 좀 나누고 얼굴과 얼굴을 좀 역사적인 조우를 통해 가지고 한번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을 좀 쌓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 목적은 뭐 학술 강좌보다도 여러분하고 좀 사귀는 일이에요. 같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어떤 그 얼 운동, 사상 운동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해가지고 혼란한 이 종교계 또 사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건지느냐. 남북으로 분단돼가지고 세계 가장 총란받던 그런 민족 국가가 이제는 세계 조롱거리로 계속 있는데 이걸 누가 이걸 좀 희망의 횃불을 들어줄 것이냐. 저는 다섯 사상에 희망을 둡니다. 다섯의 사교회동 사상이 남북 통일의 원리도 된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박 선생님, 우리 정영모 신부님을 비롯하여 우리 다섯 학교의 회원 한 분 한 분이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그런 의미와 또 사명, 미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번에 여기 나오게 된 것을 큰 가슴이 부푸는 그런 희망과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고 온 목적은 여러분과 저와 힘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나라 민족을 건지고 남북 통일도 이루고 또 다섯 사상을 통해서 더 나가면 기독교와 불교 싸움하지 말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더 크게 하면 남북 통일이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이거 어디서 그 단서를 찾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섯 사상이 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작년인가요 어느 글에 다섯 사상으로 본 남북 통일론이라는 글 아티클 하나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LA에 있는 그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가 진짜 가능성 있는 통일의 길이다 그렇게 저한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이 다섯 사상은 우리나라 민족의 아주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좀 뵙게 돼서 감사하고 저는 좀 긴장감 풀으시고 웃으면서 저는 항상 낙천주의 향유 그 YT한테도 배운 거예요. 최고의 사건은 향유다. 향유. 영어로는 이거 엔조이먼트라. 근데 그 엔조이먼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항상 향유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시고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는 모든 만물이 모든 존재가 즐겨라. 향유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강좌를 통해서도 앉아서 할게요.
예, 예, 그렇죠. 예, 마이크를 좀 대주세요.
네네네. 내려주세요. 네. 네. 단점도 되고 장점도 되는 거는 저는 어렵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얘기하는 소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긴장하지 마시고 아주 즐겁게 그냥 이야기 듣는 식으로 그렇게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지금 생각해 보려는 것은 아놀드 토인비의 그 역사관을 잠깐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는 말로 삼으려고 그래요. 잘 아시는 그 토인비가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가죠. 그 사람이 20세기의 최고의 사건이 뭐냐. 그 지나간 세기지만 바로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그런 20세기의 최대 사건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세계 1, 2차 대전이 제일 큰 사건이었다.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20세기 최고의 사건은 2000년 동안 완전히 문을 닫고 닫혀있던 두 종교, 기독교와 불교가 문을 열고 슬며시 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시작한 사건이 20세기의 최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가다. 저는 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인식, 그 통찰력, 인사이트에 아주 참 경의를 표하고 탐복을 해요. 동시에 불교와 기독교가 제 생각으로는 하나의 종교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물과 기름처럼 지금 나눠져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정영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불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촤라고 문을 안 여는 거, 지금까지.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와이트헤드도 그랬죠. 이 세계에서 종교가 많이 있지만, 가장 어드밴스드한 릴리전이 둘이 있다. 그것은 불교와 기독교다. 예. 불교는 동양문화권에서 탄생해가지고 동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 종교고, 기독교는 이제 그리스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양 유럽에서 꽃을 피운 그런 종교인데, 이 두 종교가 가장 앞선 종교다. 그런데 이 두 종교가 지금 현재 사양길에 들어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decline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원인은 이 두 종교가 대화를 안 해, 도대체. 예. 문을 닫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그냥 공직수색, 색즉시공만 외우면 다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도취에 빠져 있다. 예. 기독교의 그 영성적인, 우주적인 그런 하나됨에 대한 창조의 영성,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예. 불교 사람들 그러고, 기독교인들 불교에 대해서, 이거는 대체 공사상,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허무주의냐, 뭐냐. 그래가지고, 그게 관심을 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해서, 두 종교가 다 지금 사양길에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자, 이제, 다석 유용우 선생은, 아놀드 토인비는 불교와 기독교가 대화를 시작한 것이 21세기의 최고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다석 유용우 선생님은 기독교와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역사 깊은 종교 유교와 도교까지도 담을 헐고 회통하는 이런 원리를 만들어준 다석 유용우 선생님의 사교 회통 사상은 그 역사적 의미가 얼마나 지대하겠느냐, 그거예요. 아놀드 토인비 생각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예. 그거를 오늘 이번 기회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다석 사상이 지닌 역사적인 의미, 토인비가 지적한 그런 그대로 우리가 비춰가지고 이 다석 사상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뭐냐, 그 가치가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과 저와 더 의미, 지금 우리가 다석 사상을 외롭게 사람들이 잘 별로 이렇게 관심도 표해주지 않는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데에서 어떤 때는 막 절망감 들고 실망감을 느끼지만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아주 이제는 과감하게 아주 좀 더 아주 제가 조금 좀 선동적인 성격이 사실은 없는데 여러분 앞에 서니까 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토엔비의 그런 안목으로 다섯 사상이 사교 회통을 이뤘다는 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이 그 역사적인 안목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 그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들이 따르지도 못하고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소외받고 있죠. 그 위대한 창조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외롭죠. 사실 예수님의 복음도 그렇고 부다의 그런 공사상 운동도 사실 초기에는 아주 외로운 그런 길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화이트헤드 얘기를 또 하나 빌리자면은 탁월한 어떠한 역사적인 새로운 사상, 이념, 이데아, 아이디어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 적어도 천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천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야 어떤 새로운 어떤 정신, 이데아, 사상이라는 거가 탄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석 유영무 선생님이 이 이제 어빗 사상이라는 이런 아주 특이한 이런 사상은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내용인데 이런 사상이 탄생하기까지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1만 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 이래 1만 년. 5천 년이 아니에요. 적어도 만 년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에는 인터넷 시대란 말이에요. 인터넷 시대. 이게 이제 확장하기도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다섯 아카데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세계 각국에서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예. 지금 LA에서 지금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독자들이 더 많아요. 예. 전부 그 검색이 나와요. 누가 얼마 봤다는 게 통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명함드린 거기에 다섯 아카데미 홈페이지 열어가시고 거기에 있는 글들 수십 개 수백 개 있으니까 참작을 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이제 화이트헤드에 대한 걸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화이트헤드 잘 아시겠지만 이 화이트헤드는 사실은 이게 철학자인데 원래는 철학자가 아니고 과학자, 물리학자였어요. 예. 그리고 물리학자 이전에 수학자였죠. 수학자에다가 물리학자에다가 그 다음에 철학자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 영성 이게 다 혼합돼 있어요. 이 화이트헤드 사상이라는. 근데 이 화이트헤드 사상에 대해서 그 시카고 대학의 차스 하시온이라는 그 철학 교수가 있는데 화이트헤드하고 친구가 비슷해요. 나이가 조금 화이트헤드보다 조금 낮은데 이 하시온이 20세기의 철학자 중에서 화이트헤드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화이트헤드를 견딜 만한 그런 사상가, 종합적인 사상가는 앞으로도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화이트헤드의 사상이 폭이 넓고. 그리고 원래는 저러면 과학자, 수학자에다가 물리학에다가 그 다음에 철학에다가 영성 이것까지 종합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영감을 받은 그러한 그 사람을 보여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헤드가 한 말 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517년이죠. 루터가 종교개혁 한 연도가 17년이죠. 예, 앞으로 이제 2년이 되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다가오죠. 근데 이 화이트헤드는요,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큰, 그 유럽 역사를 바꾼 큰 일이었지만, 사실은 실패한 그 종교개혁자다. 그렇게 해야죠. 종교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왜 그러냐. 루터는 교회 시스템, 제도는 많이 고쳤다. 이거예요. 교황제도에서 이런 그 평신도 중심의 이런 제도를 바꿔가지고, 많은 제도적인 개혁은 했지만 New Idea, 새로운 사상은 루터가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해요. 새로운 신관이라든가 새로운 기독론이라든가 새로운 성경론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그 사상은 제공해 주지 못했다 이거예요. 와이텐드가 보기는 그렇다. 그냥 지금 캐드릭이나 개신교나 거의 다 같은 거죠. 삼일체론 뭐 신관 뭐 이거 다 기독론 그거 다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다석 유효모 선생님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다석 유효모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개혁자라고 말할 수 있다. 레포머다. 왜 그러냐? 이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제공했다. 유불선기 사교회통이라는 것은 역사 이래 아무도 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사상운동이다. 종교개혁운동이다. 기독교도 바꿔야 되고 불교도 바꿔야 되고 기성의 모든 종교들이 다 새롭게 뉴릴리전으로 이게 영성종교로 바꿔야 될 그런 원리를 다석 유효모 선생님이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게 예? 그분의 그 어비스 사상이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 사상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이테드는 또 무슨 일을 했느냐면 새로운 신관을 수립해준 새로운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전통적인 신관을 새롭게 고쳐준 그런 사람이 이 와이테드입니다. 이 와이테드의 신관은 우주와 하나님은 별개가 아니에요. 예. 우주와 하나님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신관. 와이테드의 말을 빌리면 이 우주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예, 우주관. 예. 또 하나님과 우주는 함께 공존한다. 그렇게 그런 그 하나님과 우주를 함께 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두 성품이 있는데 1차적인 성품, 제2차적인 성품, 1차적인 성품은 하나의 정신적인 영적인 성품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물리적인 성품이라고 하는데 제2 성품인데 이것은 우주 만물을 신의 제2의 성품이다. 이게 신의 제2의 성품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제2의 신의 모습이에요. 만물.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선생님이 예? 그 무슨 질문을 하셨는데 자연을 보고 자연을 그릴 때 신이다 한 그 누구야 스미누스가 한 얘기를 얘기하셨는데 자연이고 신이란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나투라 디우스 에스트란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다 와이트헤드가 한 그런 얘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새로운 신관을 얘기하셨다. 그 뭐 인격적인 어떤 저 위에 계시는 그런 하늘에 계시는 공중에 떠 계신 그런 하나님 전혀 아닌 거야. 이 우주와 한순간도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그, 통전적인 신관, 새로운 신관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와이트헤드의 신관이었습니다. 이 와이트헤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God이란 말을 쓰지를 않고, 또 크리에이터, 창조자라는 말, 창조자란 말을 대신에 크리에이티비티란 말을 썼어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하나님은 창조성이다. 창조자가 아니다. 뭐를 만드는 그런 매뉴팩처러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 창조의 어떤 힘, 그 에너지와 같은 그런 걸로써 이 우주 만물이 그 신의 하나님의 그 내재성에 의해서 전부가 이게 지금 존재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유교의 그 리기하는 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리 하나님 원리래, 프린시플에 프린시플 크리에이티비티. 예. 도교에 잘하는 이 타오 도와 아주 가까운 그런 개념이에요. 예.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예. 물론 이게 기독교의 고대 교부들한테는 이게 로고스를 하나님을 로고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의 원리다. 예.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 말씀이 결국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됐다. 그게 다 고대 기독교 사상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와이트헤드의 신관이 동양 사상과 딱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게 리와 도 로고스하고 이렇게 다 뜻이 같으니까 창조성으로 보면은 이것이 동양 사상과 서양의 사상과 전부 이렇게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에게는 두 본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두 본성. 이 두 본성의 본성에 대한 그 사상은 아마 동서양의 철학 사상, 종교 사상에 두루두루 함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일차적으로는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플라토니즘도 이 우주를 갖다가 이데아의 세계와 또 페노메나, 그 누미나의 세계와 페노메나, 현상 세계, 보이는 visible world,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있고 비가시적인 이데아의 정신적인 세계, 이게 둘로 나누는 그렇게 보는 두 본성이 있는데 와이트헤드도 그러한 그 비슷한 그런 그 신의 두 본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primordial nature, 원초적인 본성이 있고 그다음에 consequent nature, 귀결적 제2차적인 본성이 있다. 그 1차적인 본성은 아주 그 신비지극한 우리가 잘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이제 본성, 예.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영성적인 그런 그 순수 초월적인 그런 그 속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인 그 본성은 이 우주 만물과 그 밀접하게 불가분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의 본성이다. 이 두 본성이 있는데 이 두 본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와이트헤드의 신관의 한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보려는 것은 플라톤 철학과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서양 사상은 플라톤 철학에 저보다 나와가지고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이렇게 결합된 것이 서양의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플라톤 사상이 가장 지배적이죠. 그 와이트헤드가 그런 얘기했죠. 서양 철학, 서양 철학사는 뭐냐? 플라톤 철학에 대한 누구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플라톤이 저 와이트헤드가 얘기한 서양의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뭐에 불과하다?
주석이다. 예? 주석에 불과하다.
예, 네, 잘 맞습니다. 영어로는 풋노트에 불과하다. 각주에 불과하다. 각주. 주석도 아니야. 각주. 풋노트에 불과하다. 플라톤 철학을 갖다가 각주 붙인 거야. 그것이 그 서양 철학이라는 게. 그만큼 이 플라톤 철학은 아주 굉장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사상의 기조는 전부 플라톤 철학. 이것이 이제 기독교 사상과 결합돼서 기독교 신학도 나오고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다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은 서양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데 아주 이상한 거, strange enough, 영어로는 아주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이 플라톤 철학 사상이 대승불교 철학과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예. 대승불교. 마야나 부디즘. 예. 어떤 면에서는 둘이 같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예. 공직시색, 색직시공 사상이 색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현상세계, 페노메나의 월드예요. 예.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이 누미나,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본질의 세계, 이디아의 세계, 관념의 세계, 정신의 세계. 예. 그걸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거가 결국에는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공직수색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색즉시공으로 이렇게 해서 공과 색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플라톤이 이제 피노메나와 누메나의 세계 두 세계로 이렇게 나눈 데서 그 기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대승불교와 플레이토니즘, 플라톤 철학은 크게 보면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낸 건데 대승불교는 언제 그 탄생을 했느냐면 AD 1세기 중반부터 활발하게 그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퍼져왔는데 그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시루카 고샤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는 마명이라는 사람이에요. 마명. 한 문자는 마명인데 원래 그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 말로는 아슈가 고샤라고.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시대 2세기 초반에서 중반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2세기 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그 나가주나 그 산스크리트 말로 나가주나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용수라고 돼 있어요. 용수. 용수라는 사람은 대승불교의 최고의 철학자예요. 나가주나 용수. 제가 그 박사 학연 논문에 나가주나와 폴틸리히의 공사상과 신관의 비교 연구를 해가지고 학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주나 제가 전공 연구가야. 그러니까 불교 스님들도 그 공부하지 못한 건 제가 했으니까. 근데요. 이 나가죠. 제 자랑에서 너무 죄송해요. 대승불교와 그가 이제 2세기에 탄생했는데 이것도 재미있는 거가 2세기에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이제 그 고대 기독교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져나갈 때에 같은 시기에요. 그러니까 고대 기독교 사상이 발생하던 시기와 대승불교가 발생하던 시기하고 딱 같다 이거예요. 그것도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어디를 주로 무대로 했느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을 무대로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연안에 그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그 해양 도시 아닙니까? 알렉산드리아. 예. 카이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예요. 예. 거기에 이 알렉산드리아가요. 로마와 이태리 아데네와 로마를 넘어서서 최고의 학문의 도시로 알렉산드리아가 됐어요. 예. 그래 가지고 세계 석학들이 어디로 다 모였느냐면 알렉산드리아로 모였대요. 예.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학자들도 거기에 많이 오고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들, 영성가들,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 근처에는 그 수도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수도사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동굴에서 막 생활하면서 그 관상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던 데가 이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요. 예. 유명한 그 수도사, 그 어거스틴을 회개시킨 그런 그 수도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주변에 있는 어느 그 무명의 그 동굴에서 수도하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기독교의 고대 기독교의 영성의 그 센터 역할을 했는데 같은 시기에 인도의 그 대승불교의 위대한 사상가 마명하고 나가주나가 탄생을 했다. 그래, 고대 기독교의 영성가들의 출현과 대승불교의 위대한 사상가 출현이 같은 시대이고, 그리고 빈번하게 이렇게 영향을 주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와 불교의, 특별히 대승불교, 불교의 시작은 물론 인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인도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이게 교류가 아주 빈번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교와 기독교 이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다솜이용구 선생님이 얘기한 어빗 사교 회통 이게 그것이 뿌리가 이제 뿌리부터 한번 이제 올라가서 찾아봐가지고 불교와 기독교가 얼만큼 같고 친밀감이 있는 종교인가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다석의 사교회통 사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대승불교와 와이트헤드와 대승불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플라톤과 이제 대승불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노자를 조금 소개하려고 해요. 스피노자. 아마 스피노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상가죠. 스피노자. 이 스피노자는 원래는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세기. 예. 근데 이 사람의 그 책은,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에티카라는 윤리서라는,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 사상은, 자연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곧 자연이다.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나투라, 데우스, 그, 에스트. 그러니까, 자연이 곧 하나님. 하나님 곧 자연이다. 자연과 하나님을 거의 하나로 보는 그러한 그 사상이 이 스피노자의 사상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화이트헤드의 신의 본성의 둘, 1차 본성이 제 2차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과 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크게 보면 화이트헤드의 사상과 스피노자의 사상은 이제 다르지 않다. 크게 보면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스피노자의 사상이 이제 자연이 곧 하나님인데, 그렇지만 이 자연에 두 측면이 있다. 두 아스펙트가 있다. 하나는, 능산적인 자연. 그, 나투라, 나투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나투라, 나투라타. 피산적인 자연. 이게 둘로 나눴어요. 예. 그러니까, 능산적인 자연은 그 하나님의 본태. 원래적인 그 제일 본성에 속하는 거고, 와이테드의 말을 보면 제일 본성의 본태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뚜라, 나뚜라타는 피상적 그 속적, 그는 제2 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는 안에 나뚜라, 나뚜라타. 그게, 그게 결과적인 나라예요. 와이테드 말하면 결과적인 본성, 신의 결과적인 본성. 그리고 프라이몰디얼 본성은 나뚜라, 나뚜란스 하나의 그, 본태에 속하는 그런, 그렇게 둘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이 곧 하나님이지만은 그 본태가 있고, 그 다음에 변태가 있대요. 변태가 이 우주 만물이고, 본태는 하나의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정신적인 영적인 그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스피노자, 이 대승불교, 이렇게 다 둘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둘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거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상고해 보여야 할 그런 이제, 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불교의 사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와 기독교는 사실은 둘이면서 하나다. 그건 이제 제 사상이에요. 여러분 사상, 그건 전혀 이제, 제가 이렇게, 소스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불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인데, 표현하는, 그, 설명하는 그런 그 용어와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저게 오늘 좀 스님들 좀 많이 왔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보이네요. 제가 이제, 그, 제, 그, 학위 논문이에요. 폴 틸리히의 신관과 그 용수, 나가주나, 대승불교의 그 최고의 철학자인 나가주나의 공사상의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이제 다 마무리 짓고 이제 그 끝났을 무렵에 뉴욕에 있는 그 큰 그 저 절이 있어요. 그 절 이름도 제가 잊어버렸는데, 맨하탄에 있는 아주 제일 큰 사찰인데, 거기에 이제 오 법안 스님이라는 분이, 동국대학 그 부총장까지 하시는 분이 거기에 이제 거기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와 계신데, 제 이제 그 논문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한번 불교 그 사상 연구가들 모임이 한 200명 가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 와서 한번 발표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는 이제 나가두나의 공사상과 폴틸리의 신관, 하나님의 신관, 기독교의 신관과 불교의 공사상의 그 다른 점은 뭐고 같은 점이 뭔가. 그 강조를 다 맞추니까 그 오프만 선생님이 저한테 정중하게, 선생님은 지금 이제는 완전히 법사십니다. 그래. 제 법사 칭으로 그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네. 근데 이 마명이라는 사람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마명은 나가주나, 다음에 나오는 이 나가주나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대승불교의 최고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알려면 이 나가주나하고 이 마명, 그 용수하고 이 마명, 이 두 사람의 사상을 조금 알면 많은 도움이 될 줄 알아요. 근데 이 마명이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대승귀신론이라는 책이에요. 대승귀신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대승귀신론 소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원효 스님.
예, 원효 대사예요. 원효 스님이 대승귀신론 소를 써가지고 중국에까지 알려져가지고 중국에서 이 그 원효의 대승귀신론 소를 갖다가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그만큼 원효 선생님이 그 정말 철학적인 안목이 굉장했던 분인 것 같아요. 다 물론 옛날에 한 문자로 다 이게 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 마명이 마명이 사상 대신기실론을 요양하면 제가 이제 영문으로 된 것을 우리나라말 번역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이 마명의 대승귀신론 책, 조그만한 책이에요. 한 뭐,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이에요. 그 영어로도 아주 쉽고, 이게 이제 번역된 것도 많으니까, 그 대승귀신론 소, 이 책방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줄 알아요. 근데 이 대승귀신론 그,에 써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승귀신론 손에. 우리 인간은 이미 다 구원받아 있다. 구원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네. 다 구원받아 있는데, 다만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내가 구원받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따름이지, 이미 다 구원받아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의 심령, 영혼의 가장 깊은 측면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이 참 깨달음이다. 우리 인간의 심령, 영혼의 가장 깊은 측면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과 참 깨달음이다. 기독교와 뭐가 달라요? 네? 우리 인간의 심령에 대한 걸 바로 깨닫는 것과 참 깨달음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승귀신은 이거는 불경이 아니고 이건 기독교의 문서와 거의 다름이 없다. 그 우리 LA에 있는 그 우리 연구원에 나오시는 분 한의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 마명에 쓴 대승귀신론은 이건 불경이 아니라고 해요. 이건 기독교의 경전의 일환이었다고 아주 소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전혀 불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이 대승귀신은 불자들은 이것만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승귀신은 그럼 우리 기독교 문서를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 불자들 이제 대할 때요, 불자라고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 다 우리 같은 형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다만 좀 불행스러운 거는 불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이게 그 우리가 다 정말 진정한 의미의 형제들인가 하는 것을 알리느냐. 그 방법 알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성유영무 선생님 사교회통 사상에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만큼 이 다성유영무 선생님 이 사교회통 사상은 그런 의미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최근에 다섯 탁월한 선교 신학자로서의 다섯, 이런 글도 하나 아티클 썼어요. 탁월한 선교 신학자로서의 다섯. 왜? 다섯은 기독교의 복음을 불자들에게 가장 알기 쉽게 해설한 것이 사교회동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불자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신 거가 다섯의 사교회동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어빗 사상이라니까 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선교신학자라 그러지. 다섯은 선교신학자. 기독교의 복음을 불자들에게 해설했대거든요. 자, 이 앞서 보자의 그 마명의 이제 사상의 핵심은 결국 그 중심 사상은 그 진여에 대한 사상이에요. 진여. 영어로는 이게 서티네스 또는 더스네스 그런데 진여 사상. 진여. 근데 진여 사상이 그 이 진여 사상을 잘 알고 보면 그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사상이에요. 진여가 도대체 뭐냐? 예. 쉽게 말하면요, 진여란 말은 그 서양 교육을 서양 철학적으로 그 공부하신 분들은 그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링 안지, 예. 물 자체, 사물 자체를 딩안지라고 하죠. 딩안지. 그 딩안지시를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진여. 물 자체를 말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 현상이 아니라 물 자체. 이 말의 칸트는 물 자체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 자체는 어떻게 아느냐. 근데 이 진여가 물 자체인데 이 진여를 아는 것이 득도하는 거예요. 참 깨달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실상이라고 그래요. 만물의 실상.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사물, 모든 만물의 참모습이 뭐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진여를 아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그 본질을 안다 그렇게 해야죠. 본질. 근데 본질을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진여란 말은 있는 그대로, as such, 예?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를 깎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추리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를 그냥 이렇게 직관을 아는 건데 이거를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베르크송이라는 사람, 베르크송이라는 사람, 에드먼드 후스라는 이런 사람은 그것을 인튜이션, 영어로 이제 직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투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물을 꿰뚫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냥 파악하는 그런 능력,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만 이 사물이 뭔가라는 걸 안다. 물이 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진여. 이제 이 진여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유사한 말이 참 찾기가 어려워요. 예, 불교의 진여라는 말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성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예, 성령, 영적 그 실제성, 영적 실제성, spiritual meaning이라 영적 실제성. 예.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진여. 그다음에 이제 그 마명이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은 다 구원받아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가지고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갈 때 이 진여를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신비주의적인 하나의 요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심령으로 돌아갈 때 이 사물의 그 실상, 참모습을 깨닫게 된다. 그래야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명 그 정도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수 나가주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나가주나는 제가 이제 전공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나가주나를 가지고 9년 동안 저 미국의 저 뉴저지주에 있는 뚜루 대학에서 그 하여간 대승불교에 웬만한 책은 전부 참고를 했을 정도로 했어요. 해가지고 보니까 이 나가주나가 정말 굉장한 사상가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나가주나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시간 동안에 나가주나 딱 공부하시면 이제 그 제가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걸 이제 요 몇십 분 동안에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테니까 핵심만 알으시면 돼. 이제 핵심. 나가주나의 이제 핵심은 공사상의 공. 공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은 이게 참 이게 그 우리나라 말로 공, 비공자 공자는 이건 참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적합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이라는 말 대신에 무라는 없을 무자, 무자를 쓰기도 해요. 무자. 예, 그래서 무 또는 공인데 이게 무슨 말에서 나왔냐면 산스크리트 말에 스냐타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스냐타. 스냐타. 예, 스냐타. 근데 이 수냐타라는 말은 인도 말, 사실 말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빌공자가 아니에요. 그냥 없을 무자도 아니라는. 그게 번역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빌공자나 없을 무자를 번역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냥 결국 이제 공즉수색, 색즉시공 자꾸 이것만 하지 그 수냐타의 참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수냐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진리란 말로 되고 하는 리얼리티, 실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 참으로 있는 거. 영어로는 the really real, 참으로 참된 실제. 그걸 이제 다섯 경우 선생님 그걸 허공이란 말로 이제 번역을 했고 어비치라고 말도 번역을 했는데 허공이란 말에 절대무라는 말 있었죠. 절대무. 이제 그 나가주나의 이제 핵심 사상은 이제 그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 공과 색은 둘이면서 하나다 그런 말이죠. 둘이면서 하나다. 색 보이는 세계와 공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다. 왜 그러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공의 세계가 색의 세계고 색의 세계가 공의 세계냐? 그게 중요하죠. 예. 거기에 이제 그 나가주나라는 사람이 그 시타타 그 부다의 그 강론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부다가 어떻게 해서 부다가 되느냐. 이 부다란 말은 원뜻이 뭐예요? 깨달은 자란 말이죠. 예. 깨달은 자. 영어로는 더 enlightened. 깨달은 자가 붓다예요. 여러분도 깨달은 자 되면 다 붓다가 되는 거야. 기독교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자가 붓다가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한 자가 대한만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어때서 그리스도가 되느냐?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몇 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의 그 아들에게는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셨다고 되어 있죠? 한량 없이 부어주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Infinitely poured. 한량 없이 예수에게는 부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성령이 뭐냐면 지혜의 영이란 말이에요.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한없이 부어줘가지고 이 인류가 전부 하나님의 세계와 이 우주 만물, 인류의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아셨다며.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갖게 된 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 충만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 푸뉴마,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죠? 푸뉴마, 영. 근데 이 영이란 말이 산스크리트 말로는 프라즈나라는 말하고 아주 어원이 같아요. 프라즈나. 프라즈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지혜란 말이죠. 지혜. 예. 불교는 지혜 종교라고 그러죠. 왜냐면 프라즈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성령이 예수님에게도 충만했죠. 이 성령이라는 것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다른 말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진리의 영. 불교에서는 지혜, 프라즈나.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다석유명호 선생님이 이 사교회통 중에서 그 업이 사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없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전제적으로 기독교와 불교가 근본적으로 예, 그, 불가불리하게 지금 하나의 종교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불자들 대할 때는, 아, 정말 내 형제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고, 이거 불자들, 스님들하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어? 뭘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예. 그 붓다란 말이 깨달은 자가 되는데 이 붓다란 말이 깨달은 자인데 무엇을 깨달았다는 얘기냐? 바로 연기론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연기론. 영어로는 Dependent Co-Origination이라고 그래요. 연기론.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 기독교에서는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원리를 뭐라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라고 해요. 예, 크리에이터, 하나님의 창조의 힘. 하나님께서 예, 말씀으로 그 기운을 막 부어가지고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인연의 조그마한 미립자로부터 모든 것을 서로 연기해서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났다가 그 연기가 끝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빈 자리에 뭐가 남아요?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연기는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불과 촛불을 비교를 해요. 이 나가주라는 사람이 그 연기론을 설명할 때 그 촛불과 그 성냥불을 비유를 했어요. 성냥불을 연기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연기설의 창립자는 누구냐면 부다예요. 붓다가 깨달은 자가 된 건 연기설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된 거예요. 붓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연기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연기설이라는 게 다른 말하면 공사상을 설명하는 원리예요. 없는 상태, 본래 상태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걸 말하면 연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에 의해서 지금 있지만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본래 상태는 촛불이 꺼지면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성냥불을 켜가지고 촛불이 켜면 불이 지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소가 다 되면 성냥불도 없어지고 불도 없어지고 다 다시 돌아가면 그게 바로 공의 상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꽃이 있는 거는 한 연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 만물은 지금 잠정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본래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용수 나가주나는 자신의 저서 그 중관론, 그 사람이 그 주 저서가 중관론의 책인데 이 중관론 그 책이 그 연기론 그 저서에서 서문에 뭘 쓰냐면 그 붓다에 대한 칭송 찬미 소리가 나와요. 붓다를 갖다가 이렇게 막 존경하는데 왜 붓다를 찬미하느냐? 연기론의 창시자라고 해서 찬미하는 거야. 붓다는 연기론의 창시자지 별게 아니야. 기독교는요 연기르는 거 대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 한번 대답해 주세요. 불교의 연기론에 대체할 만한 게 기독교에서는 뭘까?
창조론.
예, 창조론입니다. 예, 예. 자,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 창조론도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제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하니까 다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창조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영성 신앙이 들어가면요. 그 아주 신비스러운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다 불교와 기독교가 통화가 되었어요. 창조론도 그래요. 그 창세기 1장에 있잖아요. 만물이 그냥 그 없는 상태에서 있게 됐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 있게 됐다. 그 불교의 공에서 있는 거와 비슷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론의 창시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론을 얘기를 하지만 그 창조론이 그 와이테드가 이제 보완을 했죠. 창조론이 그냥 있으라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통해가지고 우주 만물을 계속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 계속 지금 우주 만물이 지금도 형성되어 가지고 있다. 그게 연기론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창조론의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일시적으로 끝난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의 세포가 하루에도 수억 개가 생성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가가지고요. 이제 그 4번에 조금 하고 지나가죠. 4번에 연기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플라톤의 현상세계와 본질의 세계, 즉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이원호를 하나로 연결하는 신비주의적인 통찰로 볼 수 있다.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 해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좀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불교 철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미스티시즘에 속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대한 거예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고상한 말로 말하면 영성신학적인 거예요. 영성신학. 신비주의가. 그냥 본연대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정말 깊은 인간의 심령의 통찰로서 파악하는 그런 것을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는. 그러니까 불교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신비주의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스티시즘에 속한다. 그러니까 공즉시색, 색즉시색이라는 말이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하는 말은 신비주의적인 용어야. 신비주의자가 하는 소리지 그냥 눈 멀뚱멀뚱 두고 이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그런 얘기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한국의 이제 불자들이 그냥 반야신경 그냥 공중시제 색주신경 그냥 주요로 이거 해가지고는 그건 불교가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깊은 영성적인 하나의 자극을 위한 하나의 그 훈련 과정이에요. 이 미스티즘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구구식 하는 식으로, 공주시색, 색주시색, 이것만 자꾸 외면은 뭐가 다 되는 것처럼 하니까, 이 한국 불교에 어떤 큰, 이,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속한다. 그, 느무린이라고 하는, 그, 영성, 그, 종교 철학자죠. 이 느무린이라는 사람이, 종교 철학자는 대승불교를 한마디로 미스티시즘의 전형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그거가 바로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예. 그러면 이 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고대 중세에 이 신비주의 영성이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끼치고 기독교의 영성은 이 신비주의의 영성이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럼 이제 수도원을 통해서 그게 이제 나와. 지금 개신교와 캐톨릭이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그 한때 이제 그 뭐야 많이 부흥했다가 지금 쇠퇴기에 들었다고 하죠. 그 이유가 이 캐들건이 뭐가 있느냐, 수도원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럽을 여행해 보니까 교회는 많이 비어오고 문을 닫았는데 수도원은 아직도 쨍쨍하게 살아있어요. 야, 그 프랑스 수도원, 도미니카 수도원 막 다 가봤는데 아직도 왕성하게 수도원이 살아요. 근데 개신교회는요, 수도원이 없는 거예요. 수도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해방 직후에 우리 한국에 산마다 뭐가 많았었습니까? 기도원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기도원도 지금 다 문 닫았어요. 나 없어. 저는 아쉬운 거가 이 기도원을 수도원으로 했더라면 지금 계신 거는 캐드릭 못지않게 굉장한 아주 건전한 그런 종교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근데 수도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신 거는 문제 덩어리인 거야. 인간의 심령을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 도구가 없는 거야. 길이 없는 거야. 근데 불교는 이 절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수도도 하고 말이죠. 근데 교회가 그걸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신 거가 지금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 과거의 기독교는 신비주의의 큰 전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폴틸릭을 통해 가지고 이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영성 신학을 이제 개발해서 영성에 관한 책을 한 대여섯 권 이게 저술도 했는데, 이게 다 중세 고대 중세의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가들 교부들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전부 신비주의 철학인데 이건 너무 흥미진진해요. 관상 기도라는 거, 그 우주의 신비,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합일의 그런 경험을 하는 거. 얘가 전부 신비주의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지금 개신교의 이제 큰 약점인데, 이제 그건, 지금까지 그 정도로 이제, 그, 간단하게, 대승불교에는 마명과 나가주나 있는데, 이 나가주나의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네요. 그 나가주나의 중심 사상은 이제 연기론으로 했지만요, 연기론 가운데 그 공이라는 거, 수냐타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수냐타 그게 이제 공이라고도 하고 무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냐? 있음도 아니다. 그렇다고 없음도 아니다. 이제 어비사상하고 이제 나가기 위한 아주 좋은 거예요. 불교의 공,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고 그 둘을 합한 것도 아니고 둘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했니? 둘이 아닌 것에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아닌 것에 아닌 것에 아닌 것도 또 아니다. 신비주의 공사상에는 원래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뭐 개념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아주 지극한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마음의 그 빈자를 쫙 들어가는 거예요. 다석 유영무 선생님 그걸 직접 다 경험적으로 알으신 거예요. 예. 다석 유영무 선생님이 어비사상이라는 것은 머리로 어떻게 나온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탐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20년 동안 철학적으로 막 동서에 뭐, 야, 대승불교 책, 기독교 영성하다 책, 한 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해가지고 다 한 거를 다성 영우 선장님은 몇 마디로 다 했냐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다성 영우 선장님이 어비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이제, 그 폴틸릭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하죠. 제가 이제 논문 쓴 거가 그 폴틸릭의 공사상하고 나가주나의 공사상, 아, 폴틸릭의 신관하고 나가주나의 공사상의 비교 연구 해가지고 이제 논문 썼다고 그랬죠. 근데 폴틸릭이 제가 이제 그 결국이 그 다섯 유영무 선생님에게 오게 된 것도 그 중매자는 폴 틸리히예요. 예. 폴 틸리히는 그 20세기에 최고의 기독교계의 신학자 그리고 철학적 신학입니다. 그 와이트헤드는 신학자가 아니고 사실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 폴 틸리히는 기독교 신학자예요. 그리고 독일 사람이고 이제 와이트헤드는 영국 사람이면 철저한 이제 독일 계통 신학자고 목사고. 예.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막 조직 신학을 비롯해서 수십 권의 책을 썼는데 이분의 신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신관을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무한정자, 비제약자, 그 다음에 궁극적 실제, 영어로는 The Ultimate Reality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게 이게 이 Ultimate Reality, 궁극적 실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궁극적 실제. 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것도요. 불교적으로 말하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해당하는 거예요. 궁극적 실제. 네. 그거를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창조자, 절대자. 이것도 궁극적 실제라고. 근데 이 폴 틸리히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The ground of being, 존재의 근거. The being itself, 존재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라고 하나님을 정의를 했죠. 폴 틸리히. 그리고 바로 이제 궁극적 실제라는 말을 썼어요. 이걸 어떤 언어로 표현되고 개념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 실제가 아니다. 인격적 실제는요. 우리 사람의 감정하고 비슷한 그런 건 전혀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말을 쓰려면 하나님은 초인격적 실제라고 얘기하라. 수프라 퍼스널, 트랜센달 퍼스널. 인격이라는 말을 쓰면 그건 인간, 동물, 그 유한자의 범죄에 속하게 되니 하나님을 유한자의 범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부분 개신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 하는 걸 다 눈으로 보시는 이런 그런 신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기 위해서 폴 틸리히는 하나님을 갖다가 존재 자체에 궁극적 실제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신관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니까 이 폴 틸리히가 뭐가 되느냐? 불교 철학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유교하고도 대화하고 도교하고도 대화하고 특별히 불교하고 대화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비브리컬 리리전 그 성서적인 종교와 The Search for Ultimate Reality 궁극적 실제에 탐구라는 책도 썼어요. 궁극적 실제에 대한 참고와 성서적인 종교. 그러니까 성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철학적으로 말하면 궁극적 실제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이 궁극적 실제로서의 신관을 하니까 불교에서 하는 이 공사상하고도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폴 틸리히의 공사상학, 폴 틸리히의 신관과 그 궁극적 실제로서의 신관과 나가준의 공사상과 비교 연구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결국 다석 유영우 선생님께서 어비사상으로 다 이렇게 마련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고 이게 인류가 이제 평화의 세계를 지향하는 인류의 가장 지상 과제인 이걸 달성하는 데 최상의 길을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사상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념을 어디서 찾느냐? 그거는 다석의 사교회동 사상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이 다석 사상의 중요성을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인류의 과제는요, 인류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다 같이 공멸하느냐 그런 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뭐 그 공멸하는 거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든가 아니면 ISIS 같은 이러한 극단주의적인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핵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인류가 멸망하느냐. 두세 가지 이제 인류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아주 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인류가 지금 멸망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방지하는 길은 뭔가 이게 이제 기로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가 있잖아요. 이슬람, 아시스 이런 거. 지금 제일 지금 긴급한 문제가 지금 종교로 인한 인류의 전쟁이에요. 이거가 지금 우리가 다른 길을 찾지 못하면 불안가요. 영어로는 sooner or later, 언젠가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닥친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지금 이건 뭐 말할 수 없죠. 조그만 나라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 남북 통일이 지상 과제인데 남북 통일의 실마리가 전혀 없어요. 그 남북 통일의 실마리도 저는 다섯 유흥 선생님의 이 사교 회통 사상으로에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흥호 선생님의 사상을 이제 조금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뭐 한 30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분까지요? 네. 네네.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그 사상의 특징은 이분은 이론적으로 어떤 철학적으로 추리해가지고 또 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신 것보다는 정말 자기 자신이 몸으로 체험적으로 직접 깨달음으로 깨달으셨다는 그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섯 선생님의 이 사상은 오리지널리티. 예. 그리고 서양 철학 사상 뭐 이런 건 뭐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내 것으로 사상을 하셨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분이 이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유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교, 뭐, 불교, 막, 세계의 유명한 종교의 경전을 다 그냥 모국어처럼 해가지고 고전을 다 통해가지고 공부를 하셨지만 그런 것보다도 직접 자기의 체험적으로 이걸 다 깨달음으로 획득하신 그런 사상가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유영호 선생님의 이제 사상의 이제 핵심 여러 가지 우리 박영호 선생님께서 이 다섯 어록에 보면은 다섯 사상에 대해 정말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다섯 어록 가지고요 한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연경반이라고 연경반이야 그 연경반 우리 멤버셨잖아요. 그 LA 연경반 해가지고 4년 5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다섯의 어록은 아주 그냥 몇 번을 공부를 했어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보니까 다섯 선생님의 이 독창적인 사상, 그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정말 탐복하고 또 이미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님, 맹자, 노자, 장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가서는 부다, 나가주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이 다섯 선생님의 삶을 보세요. 다섯 선생님은 공자, 노자, 맹자, 석가 이런 분과 비교를 해볼 때 어디 하나 손색이 있겠느냐. 저는 우리 다솔 유영호 선생님은 20세기에 우리 한국에 보낸 천년에 한 번 아니면 만년에 한 번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의 스승님으로 얼사범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년에 한 번 아니면 만년에 한 번 나기 어려운 그러한 그러한 독창적인 사상 같다. 사교회통이라는 것과 그냥 전혀 생길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 학회에 이 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예. 제가 이제 서양 철학, 서양 신앙, 그렇게 동양의 사상, 이거 좀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이제 폴틸리까지 서양 철학에서는 와이트헤드하고 이제 폴틸리가 책으로 치는데 그건 역시나 기독교의 큰 바운더리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구의 일부분이야. 전 인류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다석 유형무 선생님은 이제 그 인류의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 문화권, 중국의 유교 문화권, 도교 문화권까지를 다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사상이 사교 회통 사상입니다. 그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토이미가 얘기한 대로 역사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토이미는 20세기의 최고의 사건이 바로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의 시작이다. 근데 다섯 유형 선생님 대화의 시작? 그거 아니에요. 대화의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중반에 이제 1952년도에 다섯 사상을 그냥 무르익었으니까 예? 연경반에서 그냥 물을 익으시고 거기에 산승인이 우리 박용 선생님이 그렇죠? 예. 다섯 선생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 그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기 딱 계시고 그걸 이어받으신 분이 정영훈 신부님 여기 딱 계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산증인들이에요. 우리 박용 선생님의 주변에서 이게 산증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위드니스 목격자. 예. 그건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섯 사상의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이 역사적인 사명 미션 예.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더 크게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만년의 역사 우리 역사 한번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역사적으로 누구를 제일 튀겠습니까? 사상적으로. 예? 뭐, 율곡과 태계를 치겠어요? 아니면은 저기 뭐야, 저, 원효를 치겠어요? 원효! 불교에 그냥 대세기시는 주석 다른 거. 어? 그건 이제 불자들은 그냥 그거가 막 전부 줄 알고 그냥 있는 거예요. 다섯 선생님 보면은 그거, 이게 조그만한 저 곁돌이, 저 변두리에 속한 겁니다. 다섯 선생님은 성경 신구약을 그냥 환히 알고 계십니다. 또 뭐, 예? 논언이 뭐냐, 불경이니 뭐, 자기 그냥 경전처럼 가시는 이런 걸, 이것이 다 스며들어 있다. 자, 저보다도 아마 다섯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존경심이라든가 제가 뭐 말을 안 해도 여러분께서 다 이미 아시고 이렇게 열심히 이 다섯 학회를 이렇게 그 서스테인 이렇게 유지해 오신 걸 알고 감사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한 분 한 분 정말 밤새도록 한 분씩 붙들고 그냥 대화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고 다섯 학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이 역사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시고 제가 목사니까 좀 전도 방법을 얘기를 해야지 전도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전도를 잘해야 되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를 꼭 하라 해요. 한 사람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이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야 된다. 다섯 학회 멤버를 맨들 이거 전도 안 하면요 다섯 사상이 자꾸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할 일은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고 지금 사, 그 전도방과 사줘요. 음식도 사주고 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생일 기념일 때 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얘기라면 내가 뭐든 저도 치러주겠다. 야 우리 다섯 학교 가자. 그래야만 가는 거예요. 그냥은 전혀 안 와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다섯 학교에 회원을 좀 더 배가 시켜야 돼요. 배가. 예. 이거부터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다섯 학회의 멤버들이 해가지고 이 다섯 사상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이거에 대해서 알아서 가슴에서 막 뜨거운 이거가 막 타올라야 우리 박영호 선생님이 기분이 좀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하나하나 내일의 내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2의 다섯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예? 그리스도가 되듯이 제2의 다섯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하나 빼놓는데 그 샤르땡이라고 하는 건 프랑스의 이제 신부이면서 지질학자하고 베르제프라는 사람이 앞으로 21세기 후반에 가서는 새로운 영성 종교가 탄생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새로운 영성 종교. 기성의 종교하고는 아주 다른 색다른 영성 종교가 탄생할 것이다. 베르자에프도 그렇고 샤르땡도 그렇고. 그 새로운 영성 종교가 언제 어디서 탄생할 것이냐. 이미 시작은 됐어요. 다석 유용무 선생님의 이 영성이 새로운 영성 종교의 씨앗을 다 뿌려놨습니다. 이 다섯 사교회통 사상은 그런 새로운 영성 종교의 그 틀이에요. 틀. 원리잖아요. 원리.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성 종교가 이제 예언을 이 사람들 했는데 이 한국땅에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한국땅에서. 그 타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 아시아의 코리아라는 나라가 옛날에 이 동방에 하나의 등불 같은 나라였다. 그 언젠가 이 등불이 켜질 날이 올 텐데 그때 그 등불이 정말 켜지는 날에 이건 놀라운 아세의 큰 빛이 되리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다고리. 그 사람도 예언자면서 영성가예요. 근데 그 아세의 등불을 이 한국에 이 불이 켜지는 날 아까 우리 정영호 선생님도 얘기했고 얘기했지만 세계에 말이죠. 기독교인이 1500명, 불자가 1500명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없는 거예요. 한국 땅에만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남북이 지금 갈라져서 지금 아주 이렇게 위축되어 있지만요. 이게 이제 우리 자산을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불자 1500, 개신교 불교 합해가 저 구교 합해가지고 1500, 이 1500의 도반이 있단 말이에요. 영성 컴브레이드 동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요. 1차적으로는 뭐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1차적으로는 가까운 친구들 다섯 학교 회원 만들어서 다섯 사상을 심어하자 그러지만 한 사람씩 다섯 학교 회원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자들을 어떻게 기독교인과 회통하는 일에 이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느냐. 기독교와 불교는 사실은 둘이면서 하나다. 그 다섯 유용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질적인 종교같이 보이는데 뒤로 가면 하나예요. 근데 그 둘이면서 하나인데 바로 어떻게 지금 여러분 그 주변에 이 불자들 갖다가 우리 기독교인들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다섯 유용무의 사교회통 사상은 불교와 기독교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불자들을 대순대로 여러분 친구를 삼아가지고, 두 번째 할 일은 불자들을 친구를 삼아가지고, 사사전 꼬셔요. 꼬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냉면 사드리는 거예요. 갈비는 너무 비싸니까, 시원한 냉면 사드리면서 얘기 나누다가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불교가 우리 다섯 선생님 말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라는 걸 소설이 얘기해가지고 불자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3천만 아닙니까? 기독교인 1500, 불자 1500이 영적 동지들이 된다. 예. 그거면 우리 저 정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엄청난 자산이야. 이게 지구상에 어디도 없는 자산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게 그 핵폭탄 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터뜨리는 날이 이제 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 단계에 다 생각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가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고, 예. 여러분, 얼굴 면대를 했으니까, 늘 기억하면서 무슨 다섯 학회가 활성화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사명, 남북 통일을 이루는 사명,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기독교와 불교의 담도 허물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런 사명.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됨의 사명이에요, 하나됨. 근데 이 하나됨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게 누가 했느냐면 예수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됨.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거예요. 하나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두 하나. 심지어는 모든 삼천 초목까지 만물까지도 다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의도하는 그러한 창조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이거는 영성적이면서도 또 종교적이면서 또 우리 한국 사회로는 이것이 엄청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포텐시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시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